SBS 팟캐스트는 괜찮아요. 1397과 서민금융 있다가 있으니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입니다. 지난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현직 국회의원 6명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습니다. 이 뉴스 잠시 뒤 뉴스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청소작업자 6명이 가스를 흡입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3명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철소에서 노동자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올해만 벌써 3번째인데요. 이 관련 소식도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고현준의 뉴스브리핑 시작했습니다. 권유부 생방송에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립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1035로 보내시면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비용이 있습니다. SBS 고릴라와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아침 배송, 오늘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주일에 두 번 보니까 좋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순봉 기자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뉴스는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이 노동자들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스 누출이었고 지금 6명의 노동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요?
네, 어제 오후 1시 40분쯤이었고요. 포항 남구의 포항제철소 STS 제4공장 야외에서 있었던 사고고요. 야외에서 슬러지, 그러니까 찌꺼기잖아요. 예. 그리고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이 여기서 나온 가스를 흡입해가지고 이제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자 6명 중에는 포스코 직원하고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 있었는데 3명은 경상이었고요. 3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3명 중에 1명이 포스코 직원이고 2명은 이제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도착했던 대원 3명도 이 구급활동을 하다가 유해가스를 흡입했거든요. 이들은 경상자로 일단 분류가 되긴 했는데 좀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경찰하고 지금 당국이 따져보고 있어요. 안전수칙은 잘 지켰는지 뭐 문제는 없었는지 이렇게 따져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원인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포스코에서 사고가 난 게 더 주목이 되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1월에는 건축 현장에서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 있어서 한 명 사망했고요. 또 3월에는 그 공장 수리하던 과정에 끼임 사고로 또 한 명이 사망했고요. 또 도로 붕괴 있어가지고 4월에 한 명이 사망했고 이런 식으로 어제 사고를 제외하더라도 총 6건의 사고가 있었고 사망자가 6명이거든요. 어제 사고 제외하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7월 말에 국무회의를 할 때 이 반복적인 이런 현장에서의 사고는 죽음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미필적 고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예. 그랬는데 어제 또다시 사고가 벌어진 거고요. 음흠. 특히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다 보니까 8월 초에 안전전문 자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예. 사과도 하고 대책도 내놨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사고가 없어야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고 일터에서 목숨 잃고 다친다는 게 비정상적이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대책을 낸다고 냈는데 사고는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들여다보고 진짜 늘 하는 얘기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지난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한 걸로 치면 지금 벌써 뭐 6년 7개월 뭐 이렇게 돼요. 이 패스트트랙 충돌, 우리 흔히 일부에서는 뭐 빠루 사건 이렇게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게 6년 7개월이 지났고 이게 향후에 이제 기소가 되고 나서는 생각해 보면 5년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에 연루됐던 당시엔 자유한국당이었죠. 네. 국민의힘의 전신.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또 보좌진들에 대한 어제 1심 선고가 있었고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이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6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의원직 상실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요약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모두 벌금형으로 유죄가 나오긴 했는데 이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은 면했습니다. 기소된 사람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그리고 관계자 아까 말씀해 주신 보좌진들 포함해가지고 총 26명이거든요.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2019년 4월에 문재인 정부 때였었죠. 그때 여야 4당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지로 하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하고요. 공수처 설치 법안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한국당에선 이게 일종의 거래라고 봤어요. 왜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소수정당한테 유리한 거였고요.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이 원했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은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구조상 의석수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을 동원을 했던 거고요. 했던 일들이 이제 의안 접수하는 거 막고 뭐 회의 개최하는 거 몸으로 막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특히 이 바른미래당 소속의 최이배 의원 사개특위 위원이었거든요. 회의장에 가지 못하도록 그 의원실에 이제 일종의 감금을 했습니다. 6시간 동안 막았어요. 못 나가게 했고요. 그때 최이배 의원이 이제 창문으로 기자들한테 이제 구해달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이 CNN 같은 외신 보도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제 그런 폭력적인 장면으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약간 이제 빠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였거든요. 예. 소위 빠로라고 부르는 쇠 지렛대를 집어드는 장면이 이제 사진에 촬영이 됐고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쇠 지렛대를 가지고 온 거는 민주당 쪽이었고 이제 문을 부수려고 가져온 거를 뺏어서 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이제 빠로까지 등장을 하면서 얼마나 동물국회였는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까 요약을 해드리긴 했는데 몇 명 좀 불러드리면은 핵심적으로 나경원 의원은 그 2천만 원인 특수공무집회 방해 혐의로 벌금이 나왔고요. 국회법 위반으로는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총액이 2,400만 원으로 보도가 돼가지고 의원직 상실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국회법 위반죄로 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지만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400만 원만 나왔기 때문에 의원직 유지가 됐고요.
특수공무집행방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고형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벌금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시
그렇죠.
해당 사항이 예. 없고요. 예.
그리고 송원석 현재 원내대표는 국회법 위반으로는 150만 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는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포함해가지고 6명의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금을 받아서 400만 원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150만 원씩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외에도 황교안 전 대표, 당시의 대표였었죠.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1,500만 원, 국회법 위반으로 400만 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이 이제 모두 유죄다. 죄는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그쳤고 특히 현역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뭐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은 없는 거죠.
네, 그 법원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제 폭행으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그 법을 어긴 첫 사례다. 왜냐하면 이제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그렇죠.
걸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예.
없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크게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판사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유리하게 좀 양양을 했던 요소는 아무래도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아직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문화를 하나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라고 봤습니다. 이제 총선 지선 거치면서 이게 일종의 정치적 행위라고 했다라면 유권자들이 이미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죄로 판단을 하면서도 의원직 상실까지는 가지 않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선거 당사자들의 반응 그리고 또 정치권 반응 이런 거 좀 살펴볼 텐데 일단 나경원 의원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무죄가 안 나온 거는 뭐 아쉽다. 다만 이제 법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이런 점을 의미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도 비슷했는데 유죄 판결은 아쉽지만 이건 정당한 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 벌금형 선고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는데.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파렴치하고 모렴치하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게 오히려 이제 검찰이 반드시 항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후에 좀 끌어가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당은 사법부 개혁으로 좀 그 의제를 전환시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정청래 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줘버렸다. 조희대 사법부답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다시 비판을 했고요. 전현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쭉 비판을 한 다음에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도 망설임 없이 신속하고 정교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법 개혁 쪽으로 옮겨간 거고요. 야당은 항소 포기 이슈로 다시 이 내용을 좀 전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어떻게 결정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를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항소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논거로 쓰고 있으니까 앞서 있었던 항소 포기 사태에서요.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겠다라는 거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를 보면은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아무래도 폭력 사태다 보니까 서로 이 맞부딪힌 일이 있었거든요. 10명이 기소가 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범계 의원이 있는데 오는 28일에 결심 공판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검찰이 구형을 하고 다음에 언제 선고할 건지 여기까지 내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네. 뭐 적치권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 가지고 이제 검찰의 항소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또 자제할 것이냐 항소를 제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리고 뭐 항소 포기 얘기에 나온 김에 기존에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 그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사건이 있고 그 후속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 법사위원들 국회 법사위원들이 집단 성명 냈던 검사장들 전원 고발했죠. 이런 네. 상황들이 진행이 되는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 불쾌한 듯한 반응을 내보내서 뭔가 엇박자가 감지된다 이런 보도가 보이더라고요.
네. 시작은 그제 있었던 일인데 말씀해 주신 대로 법사위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네. 그제 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 내용이 원내 지도부하고는 공유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퇴근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못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민감한 거는 법무부하고 소통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협의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일종의 질타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될 거다. 거기라는 건 이제 법사위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불편한 심경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고요. 그리고 어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 지도부랑 다 사전 논의가 없었다. 회의에서 그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사전에 통보해주지 않았다. 얘기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만 법사위원들은 보통은 교감을 하는데 이게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좀 원내 지도부에서 다 잡은 이유는 저 민주당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앞서서 있었던 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청문회하겠다라고 의결을 했던 게 지난 9월이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이었었거든요.
음흠.
당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는데 국내 이슈가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권 내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통령 순방 가고 이랬으면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좀 자제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토로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항소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권이 나름대로 좀 창구를 일어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쪽에 물어보면은 법무부에 좀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성호 장관이 나서가지고 답변을 하는 상황이고,
어허.
그다음에 여당에서는 일종의 공세를 펼치는 상황인데 이 전반적으로 대응을 좀 정리해 놓은 상황에서. 이 당내에서 좀 일종의 돌출할 행동을 했다라고 지금 원내지도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법무부도 지금 그 평검사 전보를 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결국 검사장들은 법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법으로 다퉈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따져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일단 고발까지 해버리면은 이게 좀 어떻게 수습할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지도부 내 이제 일종의 제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민주당 당과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 간의 어떤 생각의 차이나 이게 뭔가 뭐 예를 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뭐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나서 뭐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죠. 속도 차이가 늘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일부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예. 지방선거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돌출되는 행동들도 있어서 속도 차이가 나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항소 포기했던 그 검사들 이게 지금 검사장들은 집단 성명 내고 그중에 일부는 뭐 사표를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듯이 검찰 인사가 났어요. 박철우 대검 반부처부장이 주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됐고요. 지금 사의를 표명했던 자리가 수원지검장하고 광주고검장인데 또 거기도 인사가 났습니다.
네. 예. 일단 그제 그 검찰 고위급 인사가 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그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을 할 거고요. 그만뒀던 그 18명의 검사장 중에 이제 사의 표명한 게 송강 전 광주고검장하고 박재혁 전 수원지검장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사표 수리는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고민을 했던 거는 사표 수리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냥 이제 옷을 벗게 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징계 없이 사표를 내면
그렇죠.
뭐
스스로 그만두게 되는 그런
퇴직금
되는
받고
건데.
뭐 변호사 개업하고 이런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강등 인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어제 사표 수리가 된 걸로 이제 보도가 됐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박철우 지검장은 조금 짚어봐야 되는 게. 이 항소 포기 사태에서 그 재검토를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은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검에서 재검토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인물이라고 지금 수사팀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법무부에서는 결국에는 이 항소 포기 문제를 좀 그 잘못된 점이 없다 이런 점을 인사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12.3 이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게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헌법 존중 TF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계엄 때 좀 동조를 했거나 방조를 했던 공무원들을 좀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진급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이제 계엄 사태를 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공직사회 예. 전반에 이제 관여 여부를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일부 이제 불만도 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대폰 거둘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권위에서 김용현 상임위원이 이걸 의제로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이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게 아닌지 좀 우리가 직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의제를 꺼냈고요.
예.
그랬더니 이숙진 상임위원이 아니다. 이건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가 될 거고 내란에 사전 모의하는 것들이 조건이니까 좀 명백하게 가담이 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징계는 받아야 된다. 당연한 절차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그리고 이숙진 상임위원이 특히 안창호 위원장하고 김용현 상임위원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철회한 사람 아니냐. 즉 일종의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던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는 판단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일종의 그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어요.
네, 결정된 내용은 없다. 그런데 이제 김용원 이 상임위원은 늘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윤석열 방어권 얘기를 하셨는데 윤석열 그 방어권 인권적으로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면 따지자면 이 TF의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짧게 그 론스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내용을 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 또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뭐 이른바 말하자면 칭찬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더군요.
네. 어제 김민석 총리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거의 좀 아침에 비슷한 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써가지고 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를 칭찬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예.
일종의 좀 의견을 맞춘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김 총리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 소신 있는 결정으로 평가받을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 장관도 마찬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 내에서도 칭찬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누가 잘했는지 그렇게 좀 따지는 그런 그림으로 가지 말자라는 그런 이제 의지가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 논란이 큰 득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예, 오늘 뉴스 여기까지 정리해드리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식 님이 고릴라로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영하로 떨어진 기온 모두 따뜻하게 입으시고 미소 지을 수 있는 일 가득한 일 되시길 예, 제 마음도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